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는 중국과 미국의 안정되고 협력적인 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부통령에게 중미 간 우호와 상호 이해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미국과 중국 관계가 국교 수립 후 38년간 모진 풍파를 경험했지만 대체로 계속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양국 관계는 올바른 발전을 이뤘으며 무역과 인적 교류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는 등 중요하고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은 양국이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선거 개입 기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늘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올해 선거를 치르는 만큼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은 방식으로 유럽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러시아가 국제 자유질서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의 통제를 가하는 방식의 초강대국 질서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 등 주변국에 공격을 가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사절단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타이완이 미국의 사절단을 보내는 어떠한 구실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중미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 대변인은 이에 따라 미국 관계 당국에 타이완 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이완 측과 어떠한 형태의 공식 접촉도 갖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당국은 총리급인 유시쿤 전 행정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축하 사절단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나이지리아 공군이 자국 내 난민 수용소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52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이번 공습이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 반군들을 겨냥하려던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의료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는 나이지리아군이 동북부 보르노주의 란 지역에 위치한 난민 수용소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민간인 사망자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국경없는 의사회와 국제적십자사 소속 인도주의 요원들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코하람은 지난 2010년 이래 1만 5천여 명을 살해하고 약 200만 명의 피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미군 기밀문서를 유출해 수감 중인 첼시 매닝 전 미군 정보분석관이 감형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매닝 일병을 포함해 209명에 대해 감형 조치를 64명에 대해서는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폭력 마약 범죄로 수감 중인 사람들입니다. 매닝 일병은 지난 2013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이번 감형 조치로 오는 5월 출소할 예정입니다. 당초 브래들리 매닝이었다가 성을 전환한 첼시 매닝은 당시 70만 건의 군사 기밀 문서를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넘겼습니다. 유럽의회는 이탈리아의 중도 우파 성향인 유럽국민당 소속 안토니오 타자니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타자니 새 의장은 어젯밤 벨기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타자니 신임 의장은 실비오 베를루니코스 전 이탈리아 총리의 대변인을 지냈으며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n response to this threat from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early February began formal consultation.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검증되지 않은 충동적 독재자라고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북한 관영 매체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5m 사이, 서해북부는 3m까지 일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관련 결정을 내린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배치 의지를 다시 확인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드 배치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 한국에서 사드 부지 계약이 지연되고 정치인들 간 이견이 두드러지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유엔이 금지한 이 같은 프로그램이 한국과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North Korea's two nuclear tests and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tests last year, including recent IRBM launches.
애덤스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순수 방어 목적이며 미국과 한국 간 합의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동맹 간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해 2월 사드 배치 가능성을 공식 협의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두 나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안임을 상기시켰습니다.
In response to this threat from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early February began formal consultations regarding the
사드의 한국 배치는 두 나라 간 이 같은 공동 협의를 토대로 한 것이며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동맹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더 나아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 역시 미한 동맹이 그런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its refusal to engage in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based on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애덤스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연합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개선하고 두 나라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동맹 역량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비판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꼽았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 중인 케리 장관은 어제 분열의 시대 속 외교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무모하고 젊으며 검증되지 않은 충동적 독재자의 잠재성에 대해 동맹과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 방어 미사일 체계, 사드와 이지스함 배치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동시에 대처하는 난제를 다뤄왔다며 아시아 중시 전략을 펴면서도 중국을 대북 제재 강화에 두 차례 동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필요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차기 행정부의 가장 위험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7일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당면한 주요 외교 과제들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토론회에서 북한이 차기 트럼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대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t is the most dangerous. North Korea is on the cusp of, some analysts think has already crossed the line in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선을 넘었거나 한국과 일본,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금지선에 대해 주의력이 적고 핵 억지력을 자만하는 어린 지도자 김정은 때문에 더욱 위험스럽다고 그린 부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responsibly have to put that on the table.
북한이 서울과 도쿄를 향해 미사일과 장사정포,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잠재적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타격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린 부소장은 북한의 공격은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정권의 자멸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북한이 이런 무모한 공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이 단체의 크리스토퍼 존슨 선임 고문도 필요시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 공격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할 것이란 미국의 입장이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제 공격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여부와 실제 발사 움직임을 분별하는 게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n extremely challenging problem. We're dealing with what in effect is a hermetically sealed country.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와 움직임을 탐지해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고 정보 당국과 정책 결정자들도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해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란 설명입니다. 그린 부소장 역시 선제 타격 여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과 국가안보회의 등이 매우 신중하게 측정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동맹들도 빠른 결단과 공유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미 국방장관과 고위관리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위협할 경우 이를 격추할 것이며 미국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두 전문가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에 더욱 개입할 수 있도록 압박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유엔과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북한을 제재할 근거는 충분하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5일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최근 유엔 사무국이 북한에 보낸 답신에는 당초 북한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의 서한을 보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근거를 물었는데 유엔 사무국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유엔 헌장 39조만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유엔 헌장 39조는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 혹은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권고 또는 41조와 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대사는 유엔 사무국의 이런 답변이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탄도 로켓 발사를 금지하는 근거로는 빈약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북한의 행동들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는 국제법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30여 년간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제재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조셉 디 토머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에 부여된 권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특정 국가의 행동이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의해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위협이 되는 행동을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 토머스 교수는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위반이고 불법 핵무기와 관련된 행동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이는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기술적으로 서로 다른 점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안보리가 동의하면서 위성 발사까지 막을 권한이 있다고 디 토머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란 사실만으로도 안보리 행동은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ecurity Council has acted and that is sufficient.
특히 북한이 NPT를 성공적으로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리는 NPT에 근거해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주변국들의 공개적인 위협을 가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서울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해왔고 이런 북한의 수사가 유엔 안보리가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든창 변호사도 북한의 이런 수사는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해 유엔 헌장 39조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선동적인 수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는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인 탄도미사일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가정하기도 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어떤 평화적 목적에서 800개에서 1000개의 미사일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다재내성 결핵치료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대북 지원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다재내성 결핵치료가 시급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점과 결핵 환자들 이외에는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벨 재단은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에 결핵약을 북한으로 보내고 오는 5월에는 재단 관계자와 의료진 등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투자를 할 때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중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래야 손실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새로 펴낸 대외 투자 합작 안내서 북한 편에서 북한에 투자하거나 사업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정보와 유의사항들을 소개했습니다. 상무부는 이 안내서에서 과거 몇몇 중국 기업이 맹목적으로 북한에 진출했다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북한에 투자할 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지 설비 유무와 정비 용이성, 사회기반시설 운임 등 운송 관련 정보, 그리고 전력 사정 등을 충분하게 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내서는 북한과 무역거래를 틀 때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좋은 중개인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업을 할 때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국제 전화를 쓸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땐 대금 지급과 환율 항목을 분명히 하고 건설업의 경우 장비나 재료 준비 등 관련 분야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서는 강조했습니다. 인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안전사고가 나면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 안내서는 유의사항에서 환율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가 커 주의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환율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북한 정부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꺼렸는데 최근에는 북한 영주권을 받는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고 안내서는 밝혔습니다. 북한 기본 정보와 관련해서는 북한 경제가 발전 잠재력이 있고 우수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도로나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여전히 부실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공식 시장이 400개가 넘는 등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북한 일반 공장 노동자의 임금은 2015년 기준으로 월 64달러에서 85달러 사이로 여기에 사회보장비 월 약 7달러가 추가됩니다. 안내서는 북한 내 손전화 가입자가 400만 명에 육박한다며 최근 북한 당국이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이 북한에서 자기 손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들은 손전화로 국제전화를 하거나 외부 인터넷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터넷 부분에서도 2013년 1월부로 북한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돈을 내면 이동통신기기로 외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15년 중국의 대북 직접 투자액이 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의 주요 대북 투자 분야는 광산업과 제조업, 건축자재, 식품, 의약품, 운수 분야, 그리고 주요 투자 지역은 평양과 라선 경제특구 등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을 찾는 서방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럽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올해도 북한 관광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 내 최대 북한 전문 여행사 중 하나인 스웨덴의 코리아 컨설트는 올해 북한 관광 사업을 확대하고 웹사이트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 여행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리아 컨설트 측은 지난 한 해 특히 잦았던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관광 사업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유엔의 제재와 북한 관광은 연계되어 있지 않은데 관광객들이 왜 제재에 신경을 쓰겠는가며 핵과 미사일 시험이 관광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영향은 길어야 2주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컨설트는 올해 33차례의 북한 단체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고 웹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업계 최초로 평양 시내를 걸어서 관광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상품은 하루 동안 김일성 광장, 주체 사상탑, 만수대 기념비, 노동당 창건 기념탑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보고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행사 측은 전했습니다. 영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루파인 트래블은 최근 여행객이 크게 늘어 지난해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며 올해도 확대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actually expecting more people booking this year. Bookings have been going up recently.
루파인 트래블의 딜런 해리스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개월간 예약률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리스 대표는 12개월 전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에 억류되고 대북 제재도 강화되면서 예약률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But at the moment, the sanctions aren't affecting tourism whatsoever. The only thing that people seem to show concerns about is when people get arrested.
대북 제재는 관광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한반도 긴장 고조는 관광객들이 약간 걱정하는 정도일 뿐 여행 계획 취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리스 대표는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우려하는 단 한 가지는 다른 외국인이 북한에서 체포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자살을 통해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북한 관광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 여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북한 관광이 가능하다는 인식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루파인 트래블은 올해 매달 북한 단체 관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 북한 관광 사업을 시작한 네덜란드의 유어 플래닛 트래블도 올해 대북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유어 플래닛 트래블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몇 년간 북한 행 예약률이 상당히 늘어났다며 올해 예약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광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행사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북한의 인권, 한반도 긴장 고조, 핵 위협으로 인해 북한 방문을 꺼리지만 북한의 실상을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 또 그 숫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했던 많은 여행객들이 친구와 가족에게 북한 여행을 권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네덜란드에서는 북한 여행 다큐멘터리들이 여러 개 방송돼 북한 관광이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며 특별한 경험을 찾는 손님들도 꽤 있다며 이들을 위해 자전거 여행, 러시아를 통한 기차 관광, 전 세계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 등 매년 새로운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에 소재한 북한 여행사는 관광객이 다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커네티컷주에 본부를 둔 뉴 코리아 투어스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몇 년간 북한을 찾는 관광객 수가 약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관광 상품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을 안심시키는 데에는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사들의 사전 설명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칙만 지키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월 평양을 방문한 필리핀인 블라 아기날도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각국의 북한 여행 경보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북한에 이미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은 뒤에는 규칙을 지키면 안전하다는 말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방북 전 여행사 측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해도 되고 안 되는지 지침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아기날도 씨는 북한은 평생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라는 매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일주일간 평양과 남포 등을 방문한 영국인 베키 앤라이트 씨는 VOA에 평판이 좋고 사전 설명회 수준도 높은 여행사를 골랐기 때문에 마음 놓고 북한으로 떠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I was very aware that Korea have a pre-tour meeting where you go through every single rule and regulation.
해당 여행사는 북한의 관광 규칙을 따르고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설명회에서 모든 규칙을 일일이 다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엔라이트 씨는 북한 여행 중 항상 단체라는 보호망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6월에 북한을 방문한 핀란드인 아리모 커켈라 씨는 VOA에 국제 제재나 한반도 긴장 고조가 북한 관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당면한 정치 상황과는 관계없이 북한 방문에 관심 있는 관광객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켈라 씨는 북한은 정치 상황과 평판에 비해서 극한 여행지는 아니라며 사진 촬영에 대한 규제도 몇 년 전에 비해 많이 느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커켈라 씨는 여행지로서 북한의 매력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제화의 영향을 덜 받은 곳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나 쿠바가 너무 많이 변하기 전에 방문하고 싶어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북한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여행가이자 저술가인 베키 앤라이트 씨는 자신의 방북 이후 최근 몇 년간 외국인들의 북한 방문 열풍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now there is a big trend for people to see every country in the world. There's a huge trend of bucket lists and
엔라이트 씨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씩 해치우는 게 유행이라며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특정한 국가 방문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자랑하는 게 유행인데 북한 여행이 그런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북한을 찾는 여행객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엔라이트 씨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서방 각국 정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하며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개월마다 갱신하는 북한 여행 경보를 통해 북한에 여행할 경우 체포돼 장기간 구금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경우 사생활 보호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전자장비가 검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북한 여행 경보를 통해 자국민들이 어떤 일로도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북한 여행 정보를 갱신하며 자국민에게 남북한 간 긴장이 주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주의하고 북한을 방문할 경우 한반도 상황의 추이를 잘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 여행 정보 페이지에서 여행자들에게 북한의 정치, 안보 상황을 긴밀히 주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북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고 스페인 외무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에 여행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탈북자 단체인 제유럽 조선인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의 북한 여행사들의 관광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장만석 회장입니다.
국제국가에 그 관광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위하를 벌어들여가지고 그걸로 그래서 핵무기를 비롯한 그 ICBM 같은 이런 대량 살상 무기들을 생산하는 데 도움 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서유럽에 있는 여행사들 비롯해서 그 관광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그 성명서들을 보내고 꾸준히 보내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과 혼란 상황에서 외국인의 북한 여행은 위험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북한 관영 매체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에도 발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17일 방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원도 시찰 장면을 담은 기록 영화에서 김 위원장이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기록 영화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강원도에 있는 12월 6일 소년단 야영소와 원산 구두공장, 원산 국민발전소 등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유독 계단을 오를 때 다리를 땅에 제대로 딛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더 많이 실으면서 걷는 점으로 미루어 왼쪽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8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강원도 방문 기록 영화에는 다리를 저는 모습이 있지만 그 뒤 며칠 사이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속단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 그리 보고요. 관련 상황들을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33살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7월에도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방송에 노출됐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가 생중계한 김일성 주석 20주기 중앙추모대회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다리를 절며 주석단으로 이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한동안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생산 현장과 군 부대를 다녔습니다. 같은 해 9월 2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 회의에 불참하고 10월 10일 매년 해오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아 건강 이상설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김 위원장이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오면서 건강 이상설은 수그러 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기간에 발목에 생긴 물혹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지만 고도 비만과 지나친 흡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발목 이상이 재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될 만한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낸 데 대해 김정은식 선전기법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선대 지도자 때는 우상화, 신격화 차원에서 최고 지도자의 불편한 몸을 공개하는 것을 극구 꺼렸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인간적인 품모, 인민사랑, 애민정치가 지금 김정은의 트레이드 마크니까 숨기는 것보다는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을 통해서 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이 연초 신년사에서 인민제일주의를 강조하며 자책성 발언을 한 연장선상에서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입니다.
본인은 노심초자 국가와 인민을 위해서 일하다 병을 얻은 거고 이러한 것들은 역시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관료나 주민들이. 그래서 동정심을 또 유발하는 거고 책임을 분담하는 그러한 선전선동 수책이라고 볼 수 있죠.
김 위원장이 자신의 희생을 부각시켜 지도층과 인민들의 자기 비판과 충성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려는 경기도의회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이 독도는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고 말했고요. 예. 한국 측은 망언이라면서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 서방 측의 핵합의 실행 1주년을 맞아서 이란 대통령이 미국 새 정부의 핵합의 폐기 내지는 재협상 움직임을 비판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군사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수감 중인 첼시 매닝 전 일병에 대해서 감형 조처를 내렸습니다.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기도 의회가요, 이 독도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17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강요회의 직후에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기자들에게 만나서요. 다케시마, 독도의 일본식 이름이죠. 이 다케시마는 원래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 하면서 그런 입장에 비춰봐도 이 소녀상 건립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지금 외무상을 맡고 있기는 합니다만 차기 총리 후보로도 일본 내에서는 거론되는 인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아베 신조 총리의 대중적 인기가 아직 높은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차기 지도자를 물색하려는 정치권과 언론의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예.
이 기시다 외무상이 다음 총리 물망에 오른 대상자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 주 초에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현지 언론의 인터뷰에서 아베 시대도 언젠가는 끝이 온다. 우리가 아베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또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서 지명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올 한 해 목표라고 이 기시다 외무상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일본의 유력 인사가 이 외무상이 이 독도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건데
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한국의 여야 정치권 오늘 일제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 망언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예.
아, 집권 새누리당의 김성원 대변인은요, 일본 내부의 군국주의적 망령을 되살려내려는 듯하다면서 걸핏하면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를 총칼로 유린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펼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요, 일본 정부는 역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당장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외교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특히 야당에서는 이 윤병세 외교장관이요. 직을 걸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소녀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이 독도 관련 발언으로 더 갈등이 불거지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요. 일본 대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입니다.
예.
일본 정부의 소환 명령을 받고 지난주 월요일에 귀국한 건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요. 대사를 조기에 다시 보낼 필요가 없다. 일본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걸로 현지 언론이 오늘 전했습니다.
예.
일본 매체들은요. 한국과의 갈등이 근래 최고 수준에 이른 걸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우익 매체죠. 산케이신문이 최근 크게 악화된 한국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이 역사 전쟁이라는 제목의 연속 특집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한국 주재 일본 대사가 본국으로 송환된 것은 이 소녀상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그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는데요.
예.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내린 조처입니다. 아, 이 소녀상은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하는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건데요.
예.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말에 일본 그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두 나라 사이의 합의로 최종 해결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왔는데요. 오히려 부산에 소녀상이 하나 더 생기니까 이 대사까지 소환하는 강경 조치를 취한 겁니다.
예.
그러다가 독도에 또 소녀상을 세우는 계획이 공개됐고요. 일본 외무상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게 된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한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주에 베트남을 마지막으로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연안 4개 나라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오늘 스기야마 신스케 차관을 비롯한 외무성 간부들을 소집해서 한국과의 외교관계 현안을 긴급 논의한 걸로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예.
야베 총리는요 지난주에 한국 주재 대사 소환 직후에 일본은 이미 10억엔 약 한 860만 달러를 냈으니까 이제는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할 차례라고 지적을 하고요.
예.
소녀상 문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두고 보면 알 거라고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또 이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는 금요일 20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요. 2017년 한 해를 여는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녀상 문제 위안부 합의 실행을 비롯한 한국과의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지난해 1월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1년 만에 이 두 나라 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요, 한국이 이번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기류가 좀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란 핵 합의가 발효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는 이것과 관련돼서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의 기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네.
이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 나라와의 협상을 통해서 이란이 핵포기를 공식 선언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시행된 지 월요일 16일로 1년이 됐는데요.
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어제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핵 합의안은 완성됐다.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국제 문서가 된 상태라면서 이 문서는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정이 아닌 다자간 협정이기 때문에 재협상 주장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재협상 주장을 일축한 이유가 있겠죠.
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란 핵 합의가 이란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무효화하거나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소속된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한 미국 의회가요. 지난달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동안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진행할 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과 관련된 핵 합의를 다시 해야 할지 협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뒤에 이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요. 월요일에 이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핵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막아낸 거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차기 공화당 행정부의 재협상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고요.
예.
트럼프 당선인 참모 집단 일부에서도 이란 핵 협상을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방안을 접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이제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을 단행을 한다고 하던데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사면을 발표했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17일에 64명을 사면하고 209명을 형을 줄여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닐 에그스턴 백악관 법률 고문이 이번 조처를 발표했는데요. 이들 273명은 미국이 용서의 나라며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복귀할 의지를 보이면 제2의 기회를 준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잘못 때문에 개인이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을 거라고
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형 대상자 가운데는 논란이 되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첼시 매닝 전 육군 일병인데요. 육군 정보분석관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이 매닝 전 일병이 약 70만 건의 국가기밀과 군사비밀을 인터넷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예.
2013년부터 수감 중인데 이번 조처를 해서 오는 5월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4년 정도 이제 수감을 하고 감형이 돼서 그 이번에 감형 대상자에 포함이 됐군요.
네.
그런데 매닝 전 일병이 그 넘긴 기밀 자료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겁니까?
네,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전 관련 보고서 또 국무부 관리들이 주고받은 전문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매닝 전 일병의 행동이 미군 병사들이 위험에 놓이게 됐다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매닝 전 일병의 변호인단은 공익을 위한 내부자 고발자였다면서 옹호했고요. 대부분 정보는 미국에 해를 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매닝 전 일병의 성별과 이름이 그동안은 바뀌었다고요?
네,
이건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처음에 폭로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이름이 브래들리 매닝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남자였습니다.
네.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 이름을 첼시 매닝으로 바뀌었고 자신이 여자라고 선언을 한 거죠. 또 성전환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변호인 측이 이 매닝 전 일병이 그동안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면서 이번 감형 조처는 매닝 전 일병의 생명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조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위험한 전례를 세웠다면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요. 매닝 전 일병이 미국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다면서 이 감형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고요.
예.
톰 코튼 상원 의원은 매닝 전 일병이 순교자가 아니라 반역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크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는요. 승리라면서 환영을 했는데요. 백악관은 또 매닝 전 일병에 대한 형량이 비슷한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에 감형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사명과 감형 대상자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습니까?
대부분 비폭력 마약 사범인데요. 해병대 퇴역대장 제임스 카트라이트 장군도 이번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예.
이 합참 부의장을 지냈던 카트라이트 장군은요, 지난해 10월에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연방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예.
예, 검찰이 카트라이트 장군에 대해서 2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선고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사면받았기 때문에 징역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5m 사이, 서해북부는 3m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안주, 남포, 신유주 오후에 눈 예보가 있는 지역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 1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1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2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7도, 낮 기온 영하 6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구름이 낀 가운데 오후에는 눈이 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2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3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에는 역시 오후에 눈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산과 풍산, 청진, 삼지연, 성진 지역 눈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3도, 해산은 아침 기온 영하 22도, 낮 기온 영하 10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7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에는 영하 8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0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 기온은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0.5에서 2.5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1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는 중국과 미국의 안정되고 협력적인 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부통령에게 중미 간 우호와 상호 이해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 관계가 국교 수립 후 38년간 모진 풍파를 경험했지만 대체로 계속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양국 관계는 올바른 발전을 이뤘으며 무역과 인적 교류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는 등 중요하고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은 양국이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선거 개입 기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늘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올해 선거를 치르는 만큼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은 방식으로 유럽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러시아가 국제 자유 질서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의 통제를 가하는 방식의 초강대국 질서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 등 주변국의 공격을 가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사절단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하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타이완이 미국의 사절단을 보내는 어떠한 구실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중미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에 따라 미국 관계 당국에 타이완 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이완 측과 어떠한 형태의 공식 접촉도 갖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이미 미국 정부와 트럼프 인수위원회 측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당국은 총리급인 유시쿤 전 행정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축하 사절단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나이지리아 공군이 자국 내 난민 수용소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7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나이지리아 군은 이번 공습이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 반군들을 겨냥하려던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의료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는 나이지리아 군이 동북부 보르노주의 란 지역에 위치한 난민 수용소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국경없는 의사회는 물론 국제적십자사 소속 인도주의 요원들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코하람은 지난 2010년 이래 1만 5천여 명을 살해하고 약 200만 명의 피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피난민 대부분은 내부 난민들을 위한 수용소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미군 기밀문서를 유출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첼시 매닝 전 미군 정보분석관이 감형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매닝 일병을 포함해 209명에 대해 감형 조치를, 64명에 대해서는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폭력 마약 범죄로 수감 중인 자들입니다. 매닝 일병은 지난 2013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이번 감형 조치로 오는 5월 출소할 예정입니다. 당초 브래들리 매닝이었다가 성별을 전환한 첼시 매닝은 당시 70만 건의 군사기밀 문서를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넘겼습니다. 이 문서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작성된 전장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전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 외교관들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저녁 워싱턴에서 열린 의장의 국제 만찬 행사에 참석해 자신은 세계 각국 모두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행사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해외에서 파견된 외교관들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지명한 강요급 인사들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